예, 연초기 때문에 이 여정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여정을 우리의 삶을 살면 되겠는가? 우리는 그 불신자와 다르거든요. 헬라어에는 시간이 두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불신자들이 말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 이 말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지난주는 과거를 발판 삼자, 과거에 묶이지 말자 그 말이고요. 그래서 또 오늘을 또 힘들게 살지 말고 정말 미래에 우리가 받을 축복을 한다면 오늘을 최고의 축복의 날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라면 오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우리의 여정을 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비슷한 말 같기도 하지만 포커스가 달라요. 오늘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 그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또 결론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받을 축복을 여러분이 선명하게 볼수록, 과거가 다 발판이 된다고 그랬죠. 아, 그랬구나. 내가 과거에 어려웠던 일이 바로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함이구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발판이에요. 아, 과거에 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과거에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셨구나. 그 아픈 사람한테 제가 가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병으로 앓다가 나은 사람을 보내면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이 오히려 다른 사람 살리는 발판이 되더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받을 축복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우리가 언약을 확신하고 제대로 붙잡았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 미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내다볼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을 갖게 될 겁니까? 그래서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여정에 같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기껏 뭐 소망이 있어봐야 뭐 좀 내년이나 내후년에나 좀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 정도,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성공하지 않겠나, 이 정도 소망이지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의 과거 시작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여정도 또 우리의 결론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보자 그 말이에요. 같은 얘기인가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카이로스죠. 이 속에서 우리가 시작됨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 정도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한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벌써 선택하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쳤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청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도 바울은요, 이 교회들에게 편지 쓸 때마다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만세전.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또 부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15절 16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찾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인운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분명한 시작은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끝은 영원하지만 시작은 분명히 있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작은 있어요. 그러나 끝은 영원합니다. 그럼 우리 시작이 언제냐? 물론 시작이 있지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기를 영원한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시작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멘이 안 나오네? 뭐 70년 된, 50년 된 그런 포도주 보면 와! 이러다가도 나의 시작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다고 하니까 아무도 와! 하지 않네? 예?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작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을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현실에만 급급하잖아요. 마치 오늘 살다가 죽을 사람들처럼 살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표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겠지만 우리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 그런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참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시간표 속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잖아요. 이거 없어질 오늘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죄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행이지요. 다행이지요. 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남겨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그 삶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걸 또 어떻게 성도들한테 쉽게 이 영원한 시간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야, 하루하루를 그냥 막 살면 안 되겠구나. 사실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사는 날이,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하고 다 연결이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 영원한 작품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복음을 위한 직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지만 가치 없게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직분에 대해서 가치 없게 생각하는 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 영원히 남을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니, 전지하시고 모르는 게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현재를 다 알고 우리를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왜 기억을 못 하시겠냐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야, 그래, 우리는 필요할 때 잠깐 성령의 인도 받는 거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게 남는 거니까, 영원히 남는 거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이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될 거고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한 그 일은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작품이라는 메시지 나오잖아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크게 와닿질 않았거든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다.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심술구준 목사님이 제가 자는 거,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자는, 잘 때 입 벌리고 자거든요. 이걸 다 찍었어. 그래서 막 공개하고 다니는 거, 이거 봐라. 근데 그냥 예쁘게 자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야, 이러고 자더라. 근데 어제 메시지 나왔잖아요, 목사님이. 렘넌트들에게 입으로 전부 호흡한다는 게 큰일 난다, 큰일 난대요. 폐가 완전히 나이 먹으면 쭈글쭈글해진대요. 코로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자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실제 일본 학자들이 그거 실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의 잘 때 99%가 입을 벌리고 잔다네. 여러분이 낮에 활동할 때 뭘 이렇게 보잖아요. 사물을 볼 때 이 눈알이 뜨거워진대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진대요. 그래서 여기에 병도 생기고, 뭐, 백내장도 생기고, 녹내장 생기고, 눈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호로 숨을 쉴 때, 이게 뜨거워진 눈알이 이게 좀 식혀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폐에서만 산소를 호흡하는 게 아니라, 이 광대뼈 안에 이 빈 공간이 여기서 산소를 호흡해서 뇌로 공격을 한대요. 절대 침이 안 걸린대요. 코로만 호흡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소숨인가? 입에다 붙이고 벌써 한 1년 넘었어요. 우리 전정미 권사님이 떨어질만 하면 계속 공급해요. 그래서 입에 붙이고 자요. 지난번에 아르메니아 갈 때 밤늦게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너무 긴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그래갖고 찜질방이 있더만. 그 찜질방에 돈 내고 들어가서 거기서 좀 자다가 시간 돼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일행들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찜질방에서도 이걸 붙였어. 그때 지나가다가 어머! 다들 놀래는 거야. 다들 놀래더만 사람들은 이거 안 붙이대. 다 붙인 줄 알았더니 일본 같은 데 그걸 판다고 하더라고요. 다 쇼퍼에서. 여러분 입에 내가 왜 지금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예. 예? 뭐가? 나 지금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어제도 메시지 나왔다고요. 입에 이렇게 붙이고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입에 붙이고 코로 호흡하도록 해라. 그게 건강에 도움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될 꼭 이유가 있습니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겁니까? 더 큰 이유가 있죠. 세계복음해야 되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건강도요. 너무 건강 챙기는 사람들 보면요. 속으로 믿음도 없고 조금 그렇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더라고 이거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몸이 약해지면 해야 되겠다. 이미 늦어요. 젊을 때부터. 제가 50대 후반인가 중반입니까? 저 계족산을요. 일주일에 몇 번씩 올라가세요. 막 올라가고 굉장히 높습니다. 내려올 때 막 뛰어내려고 그랬더니 왼쪽 무릎에 문제가 왔어요. 이게. 젊은 사람 같으면 괜찮대요. 젊었을 때부터 운동하면. 나이 먹어서 운동하면 이게 몸에 오히려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젊을 때부터 계속 운동을 해주시면 어떤 목사님은요. 막 나이 먹어갖고 막 매일 달리는 거예요. 막 그냥.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무릎 인조 그 뭡니까 꿇었다고 무릎 수술을 했. 나이 먹고 막 뛰면 안 되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막 뛰면 괜찮아. 어쨌든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이 영원한 작품 만들자 그 말이 영원한 작품. 우리가 예, 하루하루 사는 거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보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영원하고 연결이 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긴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정말 이게 축복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제는 또 우리 장로님이 그 무슨 이 산악 자전거 동아리 팀에서 이번에 회장이 되셨다 그래갖고 거기 이제 그 분들 몇 분을 모시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산악 자전거가 두 종류가 있다네. 젊은 사람들은 길 없는 산을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좀 과격하죠. 사고도 나고. 근데 연세가 있는 분들은 길을 따라서 타는 거라네. 근데 우리 단체에도 우리 교단에도요. 그 팀 타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 주로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분들. 그런 분들이 산악 자전거를 막 타더라. 근데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고 회복되더라. 저도 그걸 탈까 하다가 어디 절단 날까봐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한 10명 가까이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복음 전하기 전에 내가 혹시 하나, 말씀을 전달할 때 못 생소한 말씀도 있고 막 사단의 자녀다, 사단의 자식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았다니까 내가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고 막 달려들고요. 그래서 내가 양해를 구했어요. 이상한 얘기 나와도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전달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런지 맞진 않았습니다만. 또 하나는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불교에서는 우연을 말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우연을 말하고 있지 않다. 전부 하나님 계획이다. 여러분 만난 거 장로님 때문에 여러분 만난 거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다 그랬더니 자세가 좀 달라지더라고,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다 영접을 했어요. 억지로가 아니고, 장로님 눈치 보고가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나 깜짝 놀랐어. 그렇게 모든 분이 다 그 영접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깊이, 그렇게 크게 표현을 못했지만 속으로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택정하셨고, 때가 되면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또 내가 또 감당했고 이분들이 그 은혜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 뜨겁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시작된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표 속에 시작됐다니까요. 오늘의 모든 여러분의 삶도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자포문을 안다니까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전도라는 게 그게 얼마나 정말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아마 그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분들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를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 지금은 모를 겁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 구원받은 게 뭔지 뭐 설명은 자세히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실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영원한 자포로 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찬양하는 일도 영원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무 보상도 없지만 레멘트를 위해서 울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달하는 거. 아침에 주일날 아침 오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뭡니까 빗자루를 들고요 매주 얼마나 일찍 오셨는지 몰라도 그냥 구석구석을 다 쓸고 다니시더라. 그게 여러분요, 저는 그 영원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요, 영원한 작품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거니까. 그게요, 그냥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그건 나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하루살이처럼 살아요. 모기하고 하루살이하고 싸움 붙었어. 근데 싸움이 안 끝났어. 그러니까 모기가 야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일이 없어. 그런 인생을 산다니까 우리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요. 아무 의미 없이 내가 맡은 직분 그냥 가치없게 생각하고요. 아니라니까.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 이제 그냥 하루하루를 살면 안 되겠구나. 성령의 인도를 필요할 때만 우리가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왜냐? 다 하나님, 다 나중에 영원히 남는 거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결론도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2024년도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이미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결론이 뭐라고요? 예? 바울도 또 뭐 예레미야도 요셉도 다 하나님 이런 결론 갖고 부르셨다니까. 근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오직 예수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 또 하나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아이 목사님 또 없나요? 우리 결론이요. 그거 말고 또 우리가 할 일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두 가지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거 말고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라, 66권을. 아무리 쳐다봐도요, 그 결론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세 가지 뜰 있잖아요. 세 가지 뜰. 다시 말하면 237 치유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 여러분 이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오직 예수 돼서 결국 이 세 가지 뜰 우리가 세워서 결국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모든 걸 회복하는 일이 우리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결론을 감당케 하시려고.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의 결론이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라니까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예레미야 1장 10절을 한번 찾습니다.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셨잖아요. 저는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라는 말은 2, 3, 7 나라입니다. 5천 종족.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 3, 7, 24 교회 시스템입니다. 이방인의 뜰이죠. 이 예레미야에도 이런 언급이 있다니까. 성막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하고 이게 치유 아닙니까? 치유. 여러분 진짜 치유하려면 먼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요. 그 잘라내는 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아픈 거 그대로 두고요.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해봤자 그게 안 낫거든요. 여기 보니까 파멸하고 파괴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죠? 예? 먼저 우리를 망하게 하고 흥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다니까.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하, 내가 망할 인간이구나. 내가 보통 죄인이 아니구나.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이구나. 이거부터 알아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흥왕케 되는 겁니다. 망하게 하고 흥왕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망할 인간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려면 완전 폭삭 망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애지간하게 망해갖고는 우리가 안 바뀌어요. 참을만 하면 안 바뀐다니까.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문제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바꾸라고 오직 예수 되라고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참을만 하면 참지. 방법이 있으면 방법 쓰지. 그러나 방법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해요. 어느 때는요. 결국 하나님밖에 해결자가 없어요. 유다왕 아사가 그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나의 한계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치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치유 24교회 시스템.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심한 병에 들었는지 잘라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지 않고는 진정한 치유가 불가능해요. 아무리 메시지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한 그렇잖아요. 그 검사나 판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 법 없이도 산다는 놈이라고. 여러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도둑이 훔친 돈을 뭐라고 그래? 슬그머니. 참. 내가 꼭 이런 비유를 들어야 되나?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뭘 심어요? 렘넌트, 써밋, 24교회 시스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세 가지 뜻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세계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다민족, 여러분 정말 생명 거래됩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그 뭡니까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다민족 쪽으로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데 교회가요 그냥 손 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도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된다네. 결국에는 다민족 국가가 된다. 대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서 선교도 해야 되지만 와 있는 사람 제대로 답을 줘서. 근데 그냥 돼갖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되고. 그리고요, 치유. 수요일 날 일이 있어서 좀 늦게 나가다 보니까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우르르 내려와요. 누군가 했더니 치유팀들이 여러분 다 가셨는데도 모여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치유해가지고 여러분 다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역사 아닙니까? 병든 세상 치유해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 답정의 답 아닙니까? 렘넌트 서밋. 결국엔 가나안 정복을 이 렘넌트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주일학교, 비전 교육원, 비전 어린이집, 앞으로 있을 대안학교 그냥 우리가 말로만 끝낼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예배가 있는데 내가 교육위원장 우리 전원주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헌신예배 한번 드립시다. 강사는 내가 하고 제가 할 말을 하고 싶어서 몇 주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잘 되기만 바라고 성공하기만 바라지만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렘넌트 우리가요. 뭐가 남아서 하는 거 그걸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힘의 겹도록 없을 때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 그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 여러분 결론에 대한 확신과 결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미래를 선명하게 봐라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니까. 단순히 미래를 바라봐라 이거 하고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고 오늘을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영원하고 연결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이게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영원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산다면 우리의 삶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철저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받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금요 기도에도 시간도 있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 시간이 있지만 제가 강조하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하루라도 나오셔서. 지난주 목요일 보니까 이 렘넌트 학부형 교사들이 안 나왔어요. 첫날 우리 장로님들은 많이 나오셨는데 목요일 날 안 나왔어요. 교사들 싹 다 나와야 돼, 싹 다 새벽에. 학부모님들 다 나와서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물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큰 역사는 새벽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영원한 시간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현실에 하고 있는 일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는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거든. 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직장인은 직장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사업 제대로 하셔야 된다니까. 주부는 가정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혼 속에 산다고 해서 현실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영혼을 살되 현실을 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신자와 같은 시간 속에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또 시작하고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영원히 남는 일이요 영원한 작품이 될진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을 살지만 또 현실에 또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